소탄절 아침 오늘 같이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 9절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동비성 이르를 너희는 예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는 도피하는 자,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라.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라.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을 꼭 자기가 방문하여 나머지 방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지라 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서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방향 헤셀과 가란 지파중에서 길르앗 나뭇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같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이런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성탄주일 아침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또 성탄의 기쁜 소식과 복음의 내용들을 깨닫고 저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이 무슨 성탄절과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한 주간 큐티를 하신 분들은 지난주에 큐티한 본문이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난주 큐티한 본문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에 도피성에 대한 또 피난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실렸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우리의 도피성,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어딘가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오늘 도피성과 또 예수 그리스도 성탄을 접목해서 결론을 맺으면서 같이 오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자, 어떤 면에서 인류 역사는 복수의 역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나 한 국가나 어떤 사람이나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으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바로 복수입니다. 예. 한 달 반 됐나요? 중동에 이스라엘 먼저 막 미사일 쏘니까 그 다음에도 이스라엘 날라오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대가를 상응하는 치르는 것이 바로 복수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복수를 일컫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란 말 들어봤을 겁니다. 레위기 24장이나 신명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죠. 지금도 근동 그 아시아 그 가족이나 시족 중에 누군가가 살해되면 그 살인이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진 않든 가족이 모여서 그 중에 한 사람을 피해 복수자로 지명해서 복수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도 뭐 있겠지만은 아주 오래전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것을 실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고대 이 지역의 사회적 풍습인 피해 복수 또는 그래서 혈수라고 하죠. 피해 복수, 피해 보복자의 제도에 관련된 건데 이 피해 보복자 가족이나 친족이 피해를 당하면 피의 보복자로 알려진 고엘, 그 의미를 이제 고엘이라 표현하는데 기업 물을 자 내지는 구속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고엘을 가족 중에서 한 명을 선정하는 거예요. 한 명이 선정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야? 피의 보복자로서 쫓아가서 이에 내니 눈에 넣는 생명은 생명으로 피를 흘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피의 보복자 배경에는 살인자의 피를 흘림으로 합당치 않게 흘린 친족의 억울한 피를 갚는다, 구속한다 하는 그런 그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피의 보복자로 인해서 복수의 악순환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 이 피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생명은 생명으로 해서 그렇게 죽이면 또 죄를 묻지 않는 그런 일이 있는데, 고의든 악이든 어떻게든 이것은 반복되는 그런 복수 혈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막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적 장치였는데,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신하여 피해 보복자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주의적인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의와 정의가 구현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냐? 이 복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악순환의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하면 복수를 당한 그 가해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되고 맞죠. 그래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만들어내죠.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서로 피 흘리는 그런 보복 전쟁을 보면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귀중함을 확인시켜 주지만 본의 아니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의 죄를 범한 자에게 복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신에 상반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우에 또 다른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고의성 없이 살인한 것, 죄를 범한 자가 긴급 구조를 받을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생명을 부지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지 중 살인자에게 사랑의 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 도피성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의 영적 의미가 뭔가 오늘 다시 한번 살피면서 결론부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전한 피난처이며, 또 성탄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원한 도피성 되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요. 그래서 그 1절부터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만들었는가 그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1절에 보니까 신적인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미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아무런 불평 없이 땅의 분배가 다 만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끝자락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이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나는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이 나눈 일을 마쳤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과 기업의 분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하나님은 이 대업을 무사히 마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적인 계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시로서 기업의 땅 중에서 도피성을 선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여호수아 때 딱 받은 말씀이 아니라 이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는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생명을 빼앗아간 일이 없도록 그 인권보호 차원에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가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 과여 이르라. 내가 누구한테?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말한 바. 그죠? 이미 민수기와 신명기에 정복 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받은 도피성 받아들이는 이 성읍에 대한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제도는 모세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들을 갑자기 필요해서 즉흥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가 또 부지중에도 실수로 죽인 그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내가 살려두기를 원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절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도피성에 대해서는 민수기 35장 13절로 15절 말씀해 놓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누구라고요? 타국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민족들 타국인과 또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규정과 목적이 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말하고 있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다. 이것이 도피성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내가 살해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실수를 인해서 사람을 죽인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도피성 제도를 만든 그 혜택을 보는 자들입니다. 민수기 35장 16절로 23절에 읽어보면 거기 무엇이 고의적인 죄고 무엇이 우발적 살인죄인지를 잘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살인죄가 어떤 것이 고의적 살인죄냐? 자,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이미 뭐요? 흉기죠. 또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이나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는 것. 이것은 고의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상대방을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반드시 페이백한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엿보아서 못을 던져서 죽이는 것. 이 고의적이라는 거예요. 또 셋째는 원한으로 인해서 손으로 쳐 죽이는 것. 그러니까 도끼를 가득 품고 원한을 품고 이놈 내가 죽여야겠다 싶어서 쳐 죽인 걸 말하는. 이것이 다 뭐야? 고의적인 죄다. 그렇지만 원한 감정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쳤다거나 무엇을 잘못 던졌는데 사람이 죽은 경우 이것은 부지 중에 실수로 오산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냐 또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9장에서는 예를 들어 도끼질을 하는데 휙 했는데 뒤로 뺐는데 도끼날이 휙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재수없게 머리를 맞고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럼 전혀 의도치 않은 그냥 액시던트 사고란 말이야. 거기에 해당되는 거. 요즘 같으면은 내가 죽이려고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부주의해서 실수로 사람을 쳤거나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은 밖으로 드러난 것보다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를 더 중요하게 살피고 생각하십니다. 사람들은 외적으로 드러난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다? 그가 어떤 동기로 죄를 지었느냐? 정말 미워서 의도치 않게 해치기 미워서 의도적으로 해치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졌냐? 마치 가인이 누구를 죽이듯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듯 죽일 마음을 먹고 그죠? 돌로 쳐 죽인 거죠. 아니면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죄를 짓게 되었는가를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동기를 살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원한이 없이 미움 없이 단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죽은 자의 가족들에게 복수당하여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든 것이 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복수심을 가득 품은 채 또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못하도록 부지 중에 살인자가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힌 사람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사람이 또 다른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그런 제도다. 자, 또 4절에 8절 말씀 보니까 그럼 이 도피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이 실제적인 운영 지침을 거기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도피성의 지역, 입지와 이름의 의미를 먼저 알려주겠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곳을 도피성을 만들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가 가운데 뭐가 있죠? 조그만한 호수, 조그만치도 않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쭉 요단강 중에 나가서 밑에 뭐가 있죠? 사해가 있죠. 이걸 경계로 동쪽, 서쪽. 그래서 동쪽에 세 군데, 서쪽에 세 군데 이렇게 됩니다. 한번 지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소로만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성소의 제단에 뿔을 잡으면은 어떻게 해요? 실수로 죽인 사람은 성소의 뿔만 잡아도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뿔을 잡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어줘서 죽여야 되는데, 성소까지 달려갈 여력이 없어. 그러면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도피성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 가나안 동편, 아까 봤죠? 거기, 여기 갈릴리 호수고 쭉 내려와서 이제 사해인데, 그 좌우측으로 동서로 나눌 때 동쪽에 세 군데, 서쪽에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유다강 서편에 가나안에 지정된 새 도피성이 거기 그 가데스라고 보이죠? 가데스. 납달리 지파가 있는 가데스. 그 다음에 세겜.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세겜. 그리고 기랏 아르바, 유다 지파인데 헤브론이라는 걸 정한 것은, 헤브론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한테 받은 땅의 기업이에요. 거기야. 또 헤브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편에 요단강 건너서 동편에 지정된 세 군데는 르벤 지파가 있는 베셀에 있고, 그리고 갓 지파가 갖고 있는 길랏 나못,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바산의 골란, 그렇게 여섯 군데입니다. 근데 이 매튜의 하나의 주석 보니까 이 여섯 독비성의 이름을 지었을 때 그 뜻을 누구와 연관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해석을 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게데스는 거룩한 장소를 뜻하는, 이 게데스는 성소의 주인 대신, 성전 대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또 세겜은 목, 어깨를 이제 뜻하는 의미인데, 정사를, 어깨에 정사를 메신 그리스도, 이사야 9장에 나오죠. 그리고 헤브론은 연합, 동맹, 교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거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베셀이라는 의미의 뜻은 요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피할 피난처가 되는 그리스도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또 길랏 나못의 나못의 뜻은 높은 곳, 고지를 뜻하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높은 하늘에 앉게 하시는 그리스도,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을 또 근거로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골랄은 기쁨을 뜻하는데,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신 그리스도로 각각 상징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여섯 개의 도피청은 하나같이 찾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렇죠. 도망가는 자가 어디가 어딘지 눈에 바로바로 띄고 길이 넓어야 갈 수 있죠. 그래서 도피성은 하나같이 찾기가 쉬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도피성,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어려운 철학이나 또 어려운 이런 학문적 구조가 된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어느 민족이 차별됨이 없이 결심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의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골로새 1장 23절에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이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어디에?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 각기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서 쉽게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길에 다 갈 수 있는 길이랍니다. 하루길에. 그래서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보호받게 되는 안전한 장소였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재빨리 도피성으로 달려와서 입구에 서서 장로에게 자기가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백과사전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요. 뒤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죽이려고 쫓아오는 피해 보호자죠. 그리고 이 사람은 마치 야구의 그 세이프 그 하듯이 그냥 헐레벌떡 막 이 성읍에 떠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리하는 제사장이 너 오지 마. 내 막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부지중에 사는 사람이 재빨리 도피성을 달려와서 예수를 관장하는 장로들과 그들에게 자기가 있었던 일을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 내가 죽이려고 죽은 게 아니라 이러이래서 사고고 실수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음으로 위장해서 고의로 죽여놓고 사고입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겠죠. 그러면은 잘 듣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또 합니다. 일단은 들어왔으니까 머물게 하고 만약 복수하는 사람이 그곳까지 따라와서 그 사람 내주시오. 그 사람은 고의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일단은 판결하기까지 내주면 되는데요. 안 되는 것이 5절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이 그림이죠.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에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것을 들어와서 보호를 받게 된 겁니다. 철저하게 생명이 보호받는 안전한 장소이고 또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편히 거할 수 있는 안전한 곳, 누구도 해할 수 없이 철저히 보호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 입구에서 장로들에게 부지중에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해야 했고 이 사람이 확실히 부지중에 살인했는지 아닌지를 회중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 받기까지는 누구도 그 살인한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이 재판한 결과 이 사람이 분명하게 부지중이었다, 실수였다 판명되면 계속해서 도피성에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재판 결과가 너 의증을 감추고 고의로 한 건데 네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로 달려왔잖아. 그것이 발각되면 어떡하죠? 쫓아내요. 그러면 밖에 기다린 사람이 그를 피 흘려 죽게 해도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이 쫓겨나 피 보스의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신명기 19장 12절에 그 본성읍 장로들이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요. 아예 그냥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죽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도피성이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제공받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주거지, 또 땅도 내려서 거기에 곡식도 짓게 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부지 중에 살인해서 도피한 자를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아유, 이 성 안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 좀 광야도 보고 좀 걸어야겠어.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부지 중이라도 피해 보복자가 요놈 잘 만났다. 딱 파리 잡듯이 때리면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피 흘린 적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만 한정되어 있는 거야? 도피성 안에서만 생명이 보존되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위험한 거예요. 부득이 도피성을 벗어나게 되면 원수로부터 죽음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수기 35장 도피성의 제도를 일러주면서 26절,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형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형 밖에서 그 산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이하여 그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그 성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성문 밖에 나가는 순간 보호는 해제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고 또 성탄을 보내면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나의 의로움을 믿고 예수의 보호의 성 밖으로 나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화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머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하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오늘 아침에 부른 찬송인 거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그죠? 두려움과 환난에서 너를 돕는 자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것은 온전히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가, 온전히 그분 안에 거하는가 다시 한번 살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실수 중에 또 부지 중에 죽여서 도피성에 머문다 할지라도 그 도피성을 떠날 때는 그를 죽이려는 복사의 위험에 따르듯이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나가는 우리 인생들은 그만큼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얻으려면 영원한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믿고 그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다.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죠?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지처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져서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대신 주님 안에서 구하면서 그 안에 안전과 또 그 안에 주시는 힘과 위로와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세부 지침사항을 일러주고 있는데 이제 6절 말씀 보니까 그럼 언제 자유롭게 그가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6절에 일러주고 있죠.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누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야 그 후에는 뭘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를 거기 완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사장이 죽은 후 살인자가 그들을 만나러 자기 집에 돌아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거기 부지 중에 온 사람의 기도 제목은 뭘까? 야, 눈치 빨라. 우리 제사장 빨리 죽게 해주세요. 막 그러겠지. 그렇지만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구약과 신약이 이 사건과 그런 그 말씀들이 의미 없는 사건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구약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그 그림자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이 도피성 사건은 구약의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인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해주시는 그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도피성에 들어갈지라도 일시적인 육신적 생명만 연장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육신적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그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영원한 천국 극락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도피성 제도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의 도피성 제도만 준 것뿐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극한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곧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아까 선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건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왕권의 대관식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그가 왕 되신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도피성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알려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 뭐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성탄을 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왕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또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니까 도피성은 누구를 모형하고 있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은 도피성과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일단 도피성 안에 들어온 자는 누구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오는 자를 영접해주시고 어떻게 한다? 결코 내어주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도피성이 보수자로부터 안전을 보장해 주듯이 예수님 역시도 우리 구원에 대한 영원한 안정, 이중장치의 보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손과 누구의 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빼앗을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 당시 모든 성들은 밤이 되면 문을 다 닫습니다. 근데 도피성만큼 어떻게요? 항상 문이 열려있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이죠. 이처럼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그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다 일러주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문을 열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죄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열려있는 도피성과 같은 것입니다. 닫힌 문이 아니라 어떤 문이에요? 열린 문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누구든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린 날인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도피성보다 더 탁월한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은 고의적 죄를 짓지 않는 사람한테 제한됐습니다. 그러므로 고의적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 잠깐 들어갔다 할지라도 쫓아내고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죄든 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중에 알지 못한 죄일 뿐 아니라 뻔히 알고도 반복적으로 지은 죄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받고 또 도피성은 고의로 살인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희망의 장소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자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을 읽어보면 도피성은 유대인뿐 아니라 그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아까 민수기 35장에서는 타민족, 다른 국가 포함시킨 걸 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그런 자들이 잡족일지라도 그 거류민에 들어왔다면 다 보호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녀노소, 빈부귀천, 피부인종, 유식, 무식,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이 죄인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죄의 삯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도피성을 마련해서 죽을 사람을 살려주신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인생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죄인을 온전히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사울왕과 또 압살롬도 쫓기는 삶을 다윗의 생애에서 보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누구를 경험합니까? 피난처 대신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경험한 뒤에는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노아 역시도 홍수 심판 때 했을 때 그 도피성 역할을 했던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죠. 그렇죠? 심판날에도 안전히 거할 수 있는 피난처, 그것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인과 동시에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으면 비로소 우리는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원한다면 누구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변하여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체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날에도 편히 거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탄절이라 뭐 분주하다 선물 껴난다 하지만 성탄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영원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그분을 나의 영원한 안식과 편안처로 모시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살 동안 주님이 도와주시지만 세상 어디까지나 이 세상 이 세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늘의 소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도피성이고 절대 안전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의 말씀 보면 우리가 새하늘의 새 땅 거기에 구할 우리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천국이 있고 이러한 영원한 피난처 안식이 있기에 우리는 그 나라에 가지 험한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지만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소망을 주님께 붙들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도피성으로 달려왔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어디로 달려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추천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오로지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유일한 길.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길이 웨이스가 아니에요. 더 웨이에요. 오직 한 길. 주님만 그 길이란 얘기예요. 다른 길 아니란 얘기예요. 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유하기를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야. 이 길도 저 길도 여기 있고 결국 정상에 올라가. 그건 다 쓸데없는 말이야. 신들은 다 똑같아. 다 이 길만 다를 뿐이지 다 하나의 신으로 만나는 거야. 멍멍 짓는 소리.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요? The way.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부디 주님 앞에 나가서 참 평안과 생명에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그치면 곤란합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아주 개방적이에요. 구절에 보면은 거류민들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과 또 타민족까지 다 받아주는 그런 성읍들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병행 규전의 신명기 19장에 보니까 거기 신명기 19장 2절 6절 말씀 중에 그 땅 가운데서 그 길을 닫고 모든 사람을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가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도피성은 어디든 하룻길 안에 다 갈 수 있는 그 길로 정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기 접근할 수 있고 또 멀어도 하루 안에 다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가 그 요세푸스에 하면 이 사람이 AD 37년 출생해서 100세까지 뭐 그 중간에 산 사람인데 역사가인데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어떤 그런 인물이죠.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도로 표지판까지 있다고 그래요. 표지판. 우리도 지금 그 피난길 이베큐레이션 로드라고 싹 써있죠. 그것처럼 이쪽 길이 세겜으로 가는 도피성입니다. 딱 표지판도 있고 그 길도 14m나 있다고 그래요. 아주 넓은 길이요. 빵 뚫린 넓은 길.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안전하고 거기 가면 모든 것이 제공되고 또 거기 가는 길도 넓혀졌고 또 표지판도 있고 그런 열린 개방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로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도 교회가 뭐가 돼야 되는 얘기예요. 교회가 도피성 역할을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역할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복음의 사명들은 주님께서 유임하신 이 복음의 사명들은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세계 선교를 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거기에만이 안전한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일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이웃과 민족과 더 나가서 온 세계 민족에게 십자가로 가는 도로 표지판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와서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생명을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알고 있다면 이 예수님 밖에 있는 그들에도 영원한 도피성,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우리도 증거하고 전달하고 간증하고 영광 돌려야 할 책임이 우리와 또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모든 자가 도피성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는 그 부르는 모든 자는 누구든지 제한 없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6개 설치되어 있고 또 편말이 세워서 누구든지 가기 쉽게끔 접근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성탄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먼 하늘에 계신 심판주가 아니라 누구나 손 내밀면 닿을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오십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죄를 지은 자가 빠르게 피해야 할 곳이었다면 참 도피성이신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의미이고 성탄의 축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대제사장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그분의 죽음을 염두에 놓고 축하한다는 말의 의미가 조금은 상반되지만은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이 그 앞에 놓고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내면에는 이제 나의 내어줌이 곧 죄인을 구원하는 길을 잃는다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성탄을 축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축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엄청난 구원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생일이 아닌 주님의 오심을 대속주로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신 날입니다. 단순히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왜?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지 그 도피성 안에 머무는 자가 다시 자기 성읍인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을 오셨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라. 그 이름이 예수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도피성 안에 갇혀 불안해던 우리 인생은 이제 정죄함이 없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죄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복음이죠. 복음. 그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그분의 희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만이 자유를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의 두려움 속에서 또 도피성에 갇혀 있는 떠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절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시장이 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었다. 이 성탄에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의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위대한 희생의 서막이 열린 날이에요. 죄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상처 입은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도망치는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가 필요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이고 도피성이 되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피하면 정죄는 멈추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참된 자유가 주어집니다. 죄의 결과로부터, 실패의 두려움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탄은 바로 그 도피성이 우리 곁에 직접적으로 찾아오신 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바라봐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깨닫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을 맞는 우리에게도 도피성에 가는 길이 그렇게 항상 넓고 깨끗하게 열려있고 표지판이 있듯이 성탄을 맞은 우리 교회의 사명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죄의 짐에 눌린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피난처여 도피성에 가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닦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의 부름을 받았고 이 점에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피하라는 모든 죄인에게 열려있고 또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그 길에는 회개 외에 어떤 장애물도 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무슨 말이에요? 누구 거 있는 동안에 나 거기 안 가. 그것이 되지 않도록 관계성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왕된 백성의 우리 삶들도 이렇게 살아내라고 오늘 썬데이에서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접근이 용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들어오는 길은 회개 외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 안에 들어와서 거하고 피하고 안식을 누리라고 베풀 수 있는 곳이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한 이 십자가의 복음 나만 누리지 말고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 동안 우리는 승리하며 영원한 도피성 저 천국에 다 안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구유에 오셔서 우리의 가장 견고한 도피성이 되어신 예수님 그분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며 이제 정죄와 공포에서 벗어나 대지장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잃은 그런 성탄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신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의리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신이 도피성에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 우리가 얻은 이 자유를 기억하며 평생에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되고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의 도피성으로 말해주신 이 땅의 교회가 이 도피성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를 이뤄내는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